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주변에서 지난 4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군사훈련을 연장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중국군은 자국 사회관계망인 웨이보를 통해 타이완 주변 해공역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훈련은 대잠수함과 공습훈련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훈련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영중앙통신은 타이완군이 중국군의 훈련에 대응해 내일과 11일 타이완섬 최남단 핑둥현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타이완군의 이번 훈련에 저격수, 전투차량, 기갑차량과 공격헬기 등이 동원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항공기 66대와 군함 14척이 공중과 해상훈련에 동원된 정황을 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핵선제 불사용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핵무장 국가들에게 핵선제 불사용 약속을 준수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누구도 새로운 핵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지구 파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누구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수십 년간의 비핵화 노력 이후 현재 세계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미 전 세계에 13,000개의 핵폭탄이 존재하고 핵무기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는 멈추라고 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몽골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곡물과 해바라기 유를 실은 선박 4척이 어제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번 출항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지난 1일과 5일 곡물을 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박이 각각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난 데 뒤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선박 4척은 어제 오데사와 초르노모스크 항구에서 곡물과 해바라기 유 등 농산물 16만 톤을 싣고 러시아와 합의한 안전한 해상 통로를 통해 출항길에 올랐습니다. 이들 선박은 터키 이스탄불의 보스포루스 해협 입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과 터키가 설치한 공동조정센터에서 화물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화물검사를 마친 뒤 두 척은 터키에 정박하고 나머지 두 척은 각각 이탈리아와 중국을 향해 출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초르노모스크 항구에는 이날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선적하기 위해 또 다른 선박이 도착했습니다. 이란과의 핵합의 복원 협상에 참여한 유럽연합과 러시아 관리들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하일 울리아노프 러시아 대사는 협상 재개 나흘째인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 약 5분 또는 5초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울리아노프 대표는 해결해야 할 3~4개 현안이 남아있다며 관련 현안들은 이란과 미국 측에 특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확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니케 모라 유럽연합 EU 측 협상대표도 지금까지의 협상 진전에 대해 절대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라 대표는 이란 언론들에게 우리는 진전하고 있다며 협상을 곧 끝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미국 EU 협상단은 앞서 지난 4일 약 한 달간의 교착 국면 뒤에 이란의 핵 합의 복원과 관련한 간접 협상 방식의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과 EU는 지난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 동결 또는 축소를 대가로 미국과 유엔, EU 등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8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의 핵정책 담당 당국자들이 북한을 주요 핵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위한 핵 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핵 기폭장치 실험이 임계전 핵실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면서 한국 방문에서 논의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핵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을 주요 핵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 유지와 확장 억제 공약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군비 통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5일 북한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칼 차관은 5일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부대 행사로 미국 정부가 주최한 미국 핵정책에 대한 고위급 브리핑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은 냉전 종식 이래 가장 도전적이고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hether it's Russia's unprovoked invasion of Ukraine and reckless nuclear rhetoric, China's rapid expansion, modern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its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칼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무모한 핵 발언, 중국의 급속한 핵 역량 확대와 현대화, 다각화, 이란의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우려 해결 거부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복귀 거부 등을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핵실험을 행하기 위한 준비 가능성과 미사일 시험 발사의 꾸준한 흐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안전과 안보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미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 루비 미 국가핵안보청장 겸 에너지부 핵안보담당 차관도 지금이 비확산 체제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며 북한 등이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the non-proliferation regime. Russia's further invasion of Ukraine has raised radiological health and safety concerns through its reckless.
루비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체르노빌과 자포리자 원전 공격이 방사능 안전 우려를 높였고 중요한 비확산 규범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 역량의 계속된 확대, 이란의 핵합의 복귀를 둘러싼 불확실성들은 모두 지역과 국제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 차관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때 핵 억지력 유지와 핵 비확산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책임감 있는 핵 국가로서 억지력의 필요와 비확산 의무 사이의 균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도 핵 억지력 유지와 군비 통제 노력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며 미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핵 위험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핵 비축량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미국의 핵 정책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First, the United States would only consider nuclear weapons in extreme circumstances to defend the vit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r our allies and partners.
미국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며 NPT 가입국으로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비핵무기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젠킨스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의 핵무기는 방어 목적으로 침략을 억제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력하고 신뢰성 있게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제한 정책이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때로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표현도 사용된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소나 핵무기 위력에 상관없이 핵무기의 배치가 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통제되지 않는 전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칼 차관도 미국의 선언적 핵 정책을 설명하며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의 핵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핵기폭장치 실험을 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핵전문가들은 핵기폭장치 실험이 임계전 핵실험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소형 전술 핵무기를 보유할 목적으로 핵기폭장치 실험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핵기폭장치 실험은 핵실험 직전에 이루어지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5일 VOA에 실제 핵폭발 실험 전에 핵기폭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실험하고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당국에 의해 관측되고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의 핵기폭장치 실험은 임계전 핵실험이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ypically these things are, can be called cold tests. And I'm just speculating that that's what they meant by a detonator test. It's the last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실험 전 핵기폭장치를 터뜨려서 핵물질이 일정 수준까지 압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실제 핵실험 전에 핵물질 주위에서 고폭약을 폭발시켜 핵폭발에 필요한 조건에 도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임계전 핵실험은 실제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기 전에는 절대 하지 않는 핵실험 직전 마지막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임계전 핵실험이 매우 중요한 핵실험 사전 단계라며 파키스탄의 경우 몇 년 동안 핵 기폭장치를 이용한 임계전 핵실험만 진행했으며 이란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임계전 핵실험을 계속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계전 핵실험이 마무리되면 지하 핵실험 장치는 빨리 설치될 수 있고 핵 기폭장치 실험 후 수주 안에 핵실험을 위한 최종 준비가 완료될 수 있다면서 이미 대부분 준비를 마쳤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nderground nuclear test device could be built pretty quickly after the cold test is done.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 기폭장치 실험 역량이 축적된 북한이 새 기폭장치 작동을 실험했다면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목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there is a sense that they want a smaller nuclear weapon than they've previously.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과거 전술 핵무기를 위해 실험했던 것보다 더 작고 소형화된 핵무기를 원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 포병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핵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크기가 큰 수소폭탄의 소형화를 위해 과거 6차례 핵실험과는 다른 새 기폭장치 실험 결과가 필요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핵 기폭장치 실험은 핵무기 능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에 걸쳐 관련 경험을 확보했더라도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핵 기폭장치 실험은 특별한 계측과 상황이 필요하고 고성능 폭약의 폭발을 견딜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며 풍계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핵 기폭장치 실험이 실시됐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hey have special test sites in high explosive test sites in North Korea.
하이노넨 연구원은 핵 기폭장치 실험 시설은 핵폭발을 위한 방어쇠를 당기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곳으로 예측한 대로 정밀하게 작동하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이 아닌 다른 곳에 고폭발 시험에 적합한 여러 개의 특별 실험장을 갖고 있고 그곳에서 기폭장치 실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또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폭탄보다 훨씬 더 작고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를 보유할 목적으로 핵 기폭장치를 실험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ure, they need to do tests. And I'm sure they need to
소형화된 전술 핵무기를 원한다면 기술적으로 다른 전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새로운 핵무기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폭장치 역시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이눈엔 연구원은 연구단체들의 위성사진 분석과 정보당국, 국제기구들의 분석은 북한의 핵실험이 매우 임박했음을 가리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는 핵실험의 기술적 특성상 북한이 장마 기간에 한 번도 핵실험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과 풍계리 핵실험장 내 홍수로 인한 시설 보수, 몇몇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 등은 핵실험 시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일본 니케이신문 등은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대북제재위에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유엔 전문가들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복구 작업을 지속해왔으며 특히 핵실험이나 지하터널 굴착 재개에 사용되는 핵기폭장치 실험을 한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추가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의 전조로 이미 지난 6월 초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2018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폭파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터널 굴착이 재개됐으며 영변 핵시설에서 핵분열성 물질 생산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분석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존의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자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폭장치를 시험했으며 핵실험 준비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는 전문가 패널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평가는 북한 자체의 최근 공개 성명들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 복구 작업을 계속해왔으며 핵기폭장치 시험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6월 초를 기준으로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 고위 당국자들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를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을 계속하고 핵실험 유예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정치국 회의는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3월 24일 ICBM 시험에 나선 바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속박하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 침탈 시도가 있을 때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국방력 발전 5대 과업을 발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사정권 안에 타격 명중률 제고, 수중과 지상 고체 발동기 ICBM 개발, 핵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했다며 미국을 핵전파의 주범이라고 주장한 것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오커스 잠수함 프로그램은 호주의 어떠한 핵무기 기술도 이전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파트너십으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호주는 2040년까지 8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도 10차 NPT 평가회의에서 이 잠수함은 핵무장이 아닌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국가들도 이런 잠수함을 갖고 있다며 이 잠수함은 NPT에 따른 최고의 안전과 비확산 기준을 준수할 것이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NPT를 탈퇴했으며 누구도 이를 지적할 명분이 없다고 북한 대표부가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오랜 일련의 결의들에 반영됐듯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무력 사용을 방어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고 무엇보다 미국 국민, 배치된 미군,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아시아 순방을 마치면서 한국 방문에서 논의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킨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선 이번 방문의 취지가 현상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5일 의회 대표단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안보, 경제, 거버넌스에 중점을 둔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On the Asian Pacific as very important in many areas in terms of security, in terms of economics.
펠로시 의장은 이날 도쿄에 있는 주일미 대사관에서 아시아 순방을 마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의회 대표단은 안보, 경제, 거버넌스 측면의 많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중점을 둔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회 대표단의 이번 순방은 의회 관련 역할을 구축하고 아시아 동맹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한국 방문과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We went to South Korea. To pay our respects to our 28,000 troops who are there and their families to thank them.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한국을 방문해 28,000명의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이들을 환대한 한국 정부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판문점도 방문했다며 다시 말하지만 이번 방한은 북한의 공격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상당한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선 우리는 이번 순방의 취지가 아시아나 타이완을 둘러싼 현상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혔다고 펠로시 의장은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은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 미중 정책 등 현재 미국이 맺고 있는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 모든 법률과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1일부터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타이완을 거쳐 한국을 찾았고 일본 방문을 끝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표단에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한국계인 앤디 킴 하원 의원, 일본계인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 위원장 등 총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펠로시 의장 등 의회 대표단은 타이완 방문을 마치고 한국을 방문해 4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를 했고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는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김 의장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국과 안보, 경제, 거버넌스의 의회 간 협력을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want to advance security, economy and governance in an interparliamentary way.
이어 지난 5월 한국에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많은 분석을 했다며 우리는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길 바라며 동시에 한국의 의견도 경청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경제, 거버넌스는 사실상 같은 것이라며 그것은 팬데믹과 싸우고 지구를 구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when we talk about security,
We know what that is. When we talk about economics, that's clear.
펠로시 의장은 4일 한국 순방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선 안보 증진과 우리의 공급망 강화, 그리고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 증대를 위한 미한동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 그리고 오산 미 공군기지를 방문해 한반도 민주주의의 초강으로 서 있는 미군 장병들의 애국적 봉사에 대해 의회와 국가의 감사를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주일 미군은 펠로시 의장의 일본 방문을 환영하며 굳건한 미일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5일 펠로시 의장의 방일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주일 미군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일본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미일동맹은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지속적인 관여 덕분에 바위처럼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중국은 4일 타이완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타이완, 한국 방문에 이어 일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회담한 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격화한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은 법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중시하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강조했습니다. 오는 9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이 외교적으로 취해야 할 입장은 유럽과 일본, 호주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뜻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ule of law, the importance of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opposition to the use of force.
존스턴 전 국장은 5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법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 사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이 같은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면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면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전격 방문하면서 미중 긴장과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안보협의체 회의도 취소하고 양국 간 불법 이민자 송환 협력, 기후변화 협상 등 8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54년 미국과 타이완 간 상호 방위조약 체결 후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미국이 선언한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군용기와 군함 수십 대를 진입시키는 군사 행동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미국은 관련 지역 동맹국과의 안보 약속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타이완 문제를 두고 격화된 미중 갈등이 한국에게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입니다.
South Korea is in East Asia and they're living in Northeast Asia, a very strategic.
한국 정부가 두 개의 초강대국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억지를 공약한 가까운 동맹 미국과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등 두 강대국 모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가 한국이 국제적 플레이어임을 명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이 분명 미국과 함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s probably what the South Korean people are looking for from the Yoon government and probably what the U.S. is looking for in China. Just take a position on it.
다만 그렇다고 반드시 모든 것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타이완 문제 등 국제질서와 규범에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 한국은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중국의 동맹인 북한의 적국이며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깊이 연계된 나라라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도 새 외교 정책 접근법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며 중국이 이에 달가워하지 않지만 이제 한국을 화나게 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한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때 잊어서 안 되는 것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진핑 집권 아래 중국은 더욱더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영내 국가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정부는 중국과 적절하고 투명하며 균형 잡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시진핑이 집권하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최소 현상 유지 아니면 긴장이 격화할 것이라며 모든 주요 사안에 있어 동맹국이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휴가로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부석관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 두 나라 사이 연대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최근 결정은 일부 미국 관리들에게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믿을 수 있을지에 의문을 갖게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또한 한국이 동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김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당연히 중국을 계속 인식해야 하지만 압박에 굴복한다면 윤 정부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켄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한국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정학적 이해를 고려해 영내 추가적 긴장을 초래하지 말고 어느 쪽으로도 지나치게 기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구스 국장은 현 시점에서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의 산불 이행을 요구하는 중국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추가적인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 안보 지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9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분명한 기조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톤 전 국장은 특히 박진 한국 외교장관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순방으로 중국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Korean foreign minister bring a strong message on this issue that it's inappropriate.
존스턴 전 국장은 박진 장관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불균형적이고 도발적이었으며 영내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회담장에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 전직 외교관리들은 중국의 위협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주목했습니다. 타이완 분쟁에 대해 개입 의지를 밝힌 일본과 달리 한국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지만 군사력과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대통령이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잘못된 인식만 줄 뿐이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더욱 선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제안도 들립니다. 5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과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입니다. 리스 전 실장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이후 중국은 타이완에 대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위기가 현실화하는 쪽으로 다가가는 건가요?
Well, I don't think it has, actually. I think that tensions have increased in the last few days. The live fire exercises are...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며칠 동안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실사격 훈련은 물론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 소셜미디어를 보면 반미운동 비율과 민족주의자들의 열기는 낮아졌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오늘 약 1.7%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중국이 응당해야 할 일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지나갈 일입니다. 바라건대 그들은 더 나은 관계를 지속할 것이고 적어도 현상 유지를 계속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in a way we're lucky to have weathered this. I didn't think it would result in a military...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뚫고 지나간 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지난 25년간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려가 있었죠. 중국의 무력 과시는 보여주기용이었지만 섬을 둘러싼 실사격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은 아마도 같은 행동을 하고 그 지점부터 수비를 높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상황에 있고 위기도 모면했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까?
No, I don't think that there is. I don't think there's any indication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ever do that.
아니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할 어떤 징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점차 도련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해 잘못된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즉시 초래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불길하게 보일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건 앞으로 새로운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 시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과 일본도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까요?
Well, let's take those in turn. I think that the Japanese, to use your phrase, inevitably would be involved.
하나씩 보도록 하죠. 타이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오키나와의 미군이 활용되기 때문이고 일본의 오랜 영내 이익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은 한반도 바깥에선 한국의 책임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주둔 중인 미군이 관여할 가능성은 높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한국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Yeah, I agree with that. That the U.S. forces in Japan would be the first responders, as it were. They
저도 동의합니다. 주일 미군은 말하자면 첫 대응 병력이 될 것입니다. 주일 미군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타이완 방어에 투입되는 것이죠. 주한 미군은 명백히 그런 임무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런 임무에서 제외된 건 아닙니다만 미국은 한반도 이외 지역의 주한미군 활용 문제를 한국 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중국을 자극할 만한 행동에 대해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 이미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는 타이완 비상사태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원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응 방식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혹은 일본 사례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I think the situation is too different. I mean, legally, there's not that much difference. The U.S.
상황이 너무 다르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얀 상호방위주역은 한국군의 개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은 한반도를 넘는 국제적 역할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죠. 하지만 상황이 다급해지면 한국은 중국을 불쾌하게 할 어떤 행동에도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에 너무 많이 의존합니다. 한국은 과거 중국이 자신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 거리를 두려고 하죠. 반면 일본은 매우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일본은 국제적 역할을 맡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미한 상호방위 조약에 영향을 미칠까요?
Well, I don't think it'll have any effect directly, but again, I think, as you mentioned, it heightens anxieties.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내 불안감을 고조시킵니다. 미국과 한국이 굳건한 동맹으로 남아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하죠. 또 이곳이 세계의 매우 위험한 부분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이 인식하는데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강력한 국방과 국가안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앞으로를 위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할 것입니다.
북한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문이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의 충돌 가능성이 북한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If there is a conflict over Taiwan, a shooting war in which the United States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에서 총격전을 벌이며 대결한다고 해도 한반도가 말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은 한국의 위기를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을 돕는 데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장성들은 미국이 한국에서 공격에 처하도록 하는데 타이완 분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공격에 처하면 타이완 사례에 전력을 쏟지 못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중국으로선 미국을 묶어둘 일을 저지르도록 김정은을 부추기는 방안이 유용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반도가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타이완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Well, again, I think that it reinforces the strong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at's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항상 좋은 일입니다. 한국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건 매우 우려됩니다.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달래려는 계획이었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을 모욕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냈습니다. 그런 가치는 동맹과 서방을 규정하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른지, 21세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피츠패트릭 연구원님도 동의하십니까?
Miss 대사님의 모든 의견에 동의합니다. 모욕적이었습니다. 중국을 달래려는 시도였다 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중국에 한국을 괴롭혀도 된다는 인식만 줄 것입니다.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한국은 중국의 의지에 굴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줄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인식을 심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한국 외교 정책의 오랜 집착입니다. 그러나 과장하진 않겠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안보와 역할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걱정해야 하죠. 그러나 아무리 균형을 잡으려고 해도 한국은 결국 미국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한국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칠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과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5일 트위터에 다누리 발사 장면은 한국의 역사적인 순간이고 미국과 한국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 우주까지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 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발사체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는 12월 31일 달 상공의 임무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 5개월간 항해할 예정입니다. 다누리가 임무 궤도에 도착하면 한국은 달에 탐사선을 보낸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26개 나라가 참여한 다국적 해상훈련인 림팩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을 억제한다고 미 삼함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보일 미 사범대 사령관은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림팩 훈련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일부로서 우리를 매우 번영하게 만든 현재 규칙에 기초한 질서에 도전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I do believe it's a deterrent to anyone who would try to challenge the current rules-based order that has made us so prosperous as part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보일 사령관은 4일 진행된 전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타이완 해협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림팩과 같은 대규모 다국적 훈련이 위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일 사령관은 림팩 훈련의 목표가 모든 참여국이 자신감을 갖고 일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라며 한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이 참가한 이번 훈련이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끝났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림팩 훈련은 미 해군 주도로 진행된 다국적 해상 군사 훈련으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인도 등 26개 나라, 선박 38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70대 이상, 병력 2만 5천여 명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올해 림팩에 대형 수송함 마라두함,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잠수함인 신돌석함, 해상초계기 한 대, 링스 해상작전헬기 두 대,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9대 등을 파견했습니다. 또한 해병대 상륙군 1개 중대, 특수전전단 4개 팀을 비롯한 해군 등 장병 천여 명을 보내 미국 해병대와 연합상륙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한국, 일본은 캐나다, 호주와 함께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미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시 중입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주관한 이 훈련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관련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퍼시픽 드래곤은 2년에 한 번씩 림페 훈련과 연계해 미한일 3국이 함께 실시하는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과 2020년에는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방북을 위해 평양의 환심을 사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권고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과거 필요에 따라 방북 초청 등 대화 제의를 한 만큼 원칙을 고수하면서 대화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럽의 한반도와 북한 인권 전문가인 램코 브레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교수는 5일 VOA에 지난 1일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첫 성명을 보면서 기대보다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란 요직의 새 임명자마다 전임자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아 황당하다는 겁니다. 브레코 교수는 북한 정권은 인권 대화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대화를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돌리면 보고관이 접근해서 성취할 많은 인권 침해 증거가 있음에도 북한의 특별한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남은 임기에도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은 해당국의 인권 상황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 준수 등을 조사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난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앞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국 정부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와 열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었습니다. B팀 문다폰, 마르즈키 다루스만,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등 전임 특별보고관들 역시 초기부터 이런 의지를 갖고 방북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북한 땅을 밟진 못했습니다. 옛 공산국가 루마니아 출신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레이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새 보고관이 초기부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대북인권특별보고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상당한 유혹이거든요.
현지 조사를 해야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인정받지도 못하고 현지 조사도 못하고 이게 초기에 북한을 달래기 위한 조치를 좀 고려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게 안 되니까 몇 년 있다가 조금 입장이 바뀌고.
과거 두 차례 방북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대화할 의향이 있으면 문을 열고 대화 의향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북한의 입장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The problem, as I said, is North Korea. Are they willing to talk? If they're willing to talk, they open the doors and.
킹 전 특사는 북한은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권 직함이 있는 인사와 대화하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면서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인권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 때문에 과거 자신의 방북 시도 역시 세 번이나 취소됐다가 북한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관심을 보였을 때 성사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이 강해질 때 역설적으로 유엔 인권 관계자들을 초청하거나 협상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로버트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 2014년 당시에 다르스만 특별보고관, 2015년에 자이드 리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방북 초청을 제의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But they invited him to come to visit North Korea. But they put forward unacceptable conditions on the visit.
북한 정권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을 겸하고 있던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면서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 형사 재판소 회부 조항 삭제라는 수용 불가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런 북한의 조건부 제의를 거부했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우려해 유엔을 상대로 매우 적극적인 회유와 압박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류수영 당시 북한 외무상은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2015년 뉴욕에서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만나 방북을 요청했으며 유엔 인권기구 대변인은 당시 BOA에 양측이 방북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2015년 10월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자이드 대표뿐 아니라 유럽연합 인권담당 특별대표의 방북 초청까지 확인하면서 이들이 일방적으로 방북을 취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과거 특별보고관들은 대화에 대한 의욕이 넘쳐 북한이 역으로 이를 회유책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며 단호한 대응이 북한을 오히려 대화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 또는 북한 정부가 아픈 곳이 이제 지적이 명백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대화를 하러 나온다. 라는 그것이 현실이고 실제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북한의 책임 추궁과 관련돼 있는 그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훨씬 더 그 좀 강한 목소리를 내주어지만 본인이 진짜 이제 북한에 원하는 북한이 뭐 대화를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뭐 자기들 체면을 지키는 선에서라든지 만들 기회도 그렇게 열린다. 만약에 이제 북한의 쪽에 보내는 메시지를 유화적이거나 뭐 부드럽거나 아니면은 그 수위를 낮춰가지고 하게 되는 저자세로 북한을 대하려고 했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임기가 맞춰지게 되는 또 이제 또 5년을 또 허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필요에 따라 예기치 않은 대화 제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직 살몬 신임 특별보고관의 대화 시도를 부정적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But to me the important point was that she was aware that she had to
중요한 것은 살몬 보고관이 첫 성명에서 밝혔듯이 자신의 임무가 북한 주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잘 인지한다는 것이고 이는 북한 정부와 함께 일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살몬 보고관은 성명서두에서 위임 권한 수행에 있어 북한 주민을 위해 더 일반적으로는 한반도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평화를 도모하는 데 큰 책임과 의무를 느낀다고 말했었습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도 살몬 보고관은 인권, 형사법 전문가로 북한과의 소통이 북한 문제에 대한 균형감을 잃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9년 8월 8일 남부아시아의 중국과 인도 사이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있는 나라 부탄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1772년 부탄의 벵갈 지역 침입을 계기로 영국 군대가 부탄을 침공합니다. 1865년 영국 부탄 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1907년 영국의 인정으로 군주제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 1949년 영국에 합병되었던 인도 부탄 지역을 돌려받는 대신 인도에 국방과 외교권을 위임하고 1949년 8월 8일 부탄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와 부탄이 맺은 조약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부탄에 대한 내정 불간섭을 약속하며 부탄 정부는 대외 관계에 있어 인도 정부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데 동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교권 행사에 인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나 실제 독립국가로서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문헌법은 없으며 2008년 3월 총선을 통해 공화제를 채택했습니다. 국왕이 국가를 대표하는 입헌군주국 왕정입니다. 종족은 부차족이 50%, 네팔족이 35%, 그 밖에 티베트족, 몽골족 등이 있습니다. 1967년 8월 8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태국 방콕에서 창설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입니다. 1961년 세워진 동남아시아 연합을 전신으로 해서 1967년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사회적 기반을 함께 확립해 나가자는 목적에서 출범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표어는 원 비전, 하나의 비전, 하나의 지향점, 원 아이덴티티, 하나의 정체성, 원 커뮤니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은 미래를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아세안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세안의 사무국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고 사무총장은 회원국의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돌아가면서 맡게 됩니다. 의장국 역시 해마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상회의는 매년 개최됩니다. 아세안은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으로 처음 출범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1월 독립한 지 겨우 일주일 된 신생 독립국가 브루나이가 여섯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 베트남 가입, 2년 뒤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가 함께 가입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정했던 캄보디아는 1999년 아세안에 가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